십자가의 돈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십자가의 돈은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권능이라 고린도전서 2장의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십자가를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어리석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습관적으로 나는 안다고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놀라운 것이라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 읽고 지나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진 그 굉장한 기적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갔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농사 한번 짓지 않았지만 만나를 먹었고 누구 하나 소를 끌고 가서 가축을 잡지 않았지만 메추라기 때가 하나님께서 불어오셔서 메추라기 때를 통하여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밤에 완벽한 난방 온방 시스템으로 히링 시스템을 통해서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은 누구 하나 얼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그 완벽한 에어컨 시스템으로 그 뜨거운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광야 사막 가세 그 순간순간 속에서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불평합니다. 진짜 이상하죠. 원망하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남아있는 재성의 모습들입니다. 보다 못해서 참다 못해서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셨는데 불평한 대로 결국은 뱀을 불뱀을 광야에 풀어놓았고 그 불뱀들이 불평하는 자들에게 원망하는 자들의 발을 물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독이 퍼지고 독이 퍼지면서 그들은 죽어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놓으라고 그리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이 뱀을 쳐다보라고 그러면 살게 될 것이라고 그 명령대로 이 약속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라고 구리로 만든 놋뱀 그러면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들이 살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치유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구약의 사건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말씀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이것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든 놋뱀 그걸 표상학이라고 합니다. Typological Interpretation이라고 모형학으로 해석하는 것.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이며 그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며 신약은 원형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놋뱀을 모세가 만든 구리로 만든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왜 구원을 못 받겠느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놋뱀을 통해서 온몸에 죽어가는 독소가 해결되고 사라진 것처럼 이번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 씻어지고 태워지고 없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근심 걱정의 독소들 쌓아두면 노폐물이 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 같은 것들 우리 신앙생활의 무서운 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그냥 두면 막힙니다. 피가 막히고 혈관이 막히면 뇌가 터지고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뚫어야 하고 씻어야 하고 태워야 할 것입니다. 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증오 같은 스트레스 같은 것들, 십자가를 보면서 그거 독소로 남겨두면은 암덩어리가 될 것이고 암세포가 될 거 말 것이고, 그래서 별별 증후군들이 다 있죠. 공황장애니 아니면 분노조절장애니 아니면 대인기피증이니 뭐 별별 이야기 다 있습니다만은 그건 우리 속에 독이 깔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실저구실 하지만은 우리 몸에 독소들이 세포덩어리를 암덩어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우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몸이 죽어가는 암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들이,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다가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그를 배척합니다. 고향에서 해당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통하여 몇몇 사람들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배척합니다. 터치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나 잘 아는 본문의 사건이지만은 그는 한 번쯤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고,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왜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덫이 걸려서 넘어지면서 하나의 스캔들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무지함.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고 그들의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이 누구지?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므온, 유다가 아니냐? 그의 여동생들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라고까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알고 있는 게 다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 알고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우기는 사람들, 그걸 거만함이라고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를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고집부리는 것만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다. 어쩌면은 요셉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속셈 속에는 그들이 부르는 이야기 속에는 비아냥이 섞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출생의 비밀이 있다라고, 그 아들 그 요셉의 아들 아니었다라고 그런 식의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는, 폄하시키는, 다른 사람을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비밀 따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왜곡시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 아들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그의 형제 이름도 줄줄이 알고 있고 그의 동생들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고, 이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냐라고,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뻔히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 앞에서 안타까워했었고 탄식하고 있죠. 교회합니다. 내만큼 교회하는 사람 없다고. 그러나 정작 알아야 될 하나님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러 나옵니다.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순서도 뻔히 합니다. 이 순서 끝나면 다음 순서, 마지막에 축도 뭐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만나지 못한 채로 예배를 끝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기도 하고 편안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가 아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게 믿음 아닙니다. 그걸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제대로 아는 것 말합니다. 안다면 사도 바울만큼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배운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학력으로 따진다면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는 알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해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예수님을 믿을수록 깨달아지는 것,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사도라고,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도 중에 작은 성도 중에서도 더 적은 성도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으며 나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포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자학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죠. 자기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머무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 속에 죄를 의롭게 만드는, 저주에서 생명의 자리로,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저주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봐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리고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아는 것 때문에 배척하게 되고, 조금 아는 것, 사실은 잘못 알죠.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인 줄 아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모르고 있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고 태어난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는 꿈에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세상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고향 사람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야 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미국 압니다. 그러나 제대로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뭐 얼마나 살았다고요? 몇백 년을 살았다고요? 내가 같이 살았던, 살고 있는 아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 옆에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이 얼마나 힘겹게 버티고 있는지, 시합,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아니면 내 자식들이 학교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직장 생활에서 내 자식들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뭐 영어만 먹고 자라면 괜찮을 것 같고 다 되는 것 같고 돈만 벌면, 아니에요. 얼마나 힘겹게, 때로는 외롭게, 때로는 인종적인 문제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때로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부딪히는 장벽이 많은 줄 아십니까? 돈만 주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식들이 지금 너 왜 전화도 못 안 하느냐라고 하지만, 너 왜 말도 없이 이렇게 사느냐고 하지만, 그는 그 가슴 속에 다 들어가고 있는 흘리는 눈물을 알고 계세요. 내 자식들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 자주 듣습니다. 집에 가면 네 자신을 알라고. 몇천 년 전에 그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그 유명한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정말 진리 중에 진리 아니냐고. 너 자신을 알라? 뭘 알아요? 내가 모르고 있다고. 내가 모르고 있는 거를 너가 똑바로 알라? 그거 하나만 알아도 인생 사는 거잖아요. 세상의 철학은, 세상의 과학은 이렇게 대답으로, 질문으로 끝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십니다. 너가 아는 것 말고 예수님을 똑바로 알으라고. 대중 가수 얼마 전에 작년인가 말 그 노래 불렀던 거, 어쩌다가 한바탕 웃고 나니, 또 어쩌다가 그 웃음 속에 아픔이 묻히고 나니, 인생살이 힘들다고. 그래서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테스형,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사랑하는 것까지도 왜 어렵게 힘드냐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고. 소크라테스, 당신은 저 세상에 갔으니까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지, 뭐 알지 않겠느냐라고. 그 대답은 그것입니다. 나도 몰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불러냈던 이 가수도 나도 모른다고. 모르는 걸 안다고 고백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드려야 되는 고백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믿음의 시작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안다는 것이 한 사람의 편견이 되고, 이것이 아집과 고집이 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며 깔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 목수가 아니냐고, 아니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라고, 아니 자기도 나사렛 근방에 살았 있던 사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당신 나사렛 출신 아니냐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고, 갈릴리에서 약 30km 떨어진 이방인 한 땅에 모여 살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유대인의 땅, 해발 한 450m 정도 되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 고립된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게 모여 살던 사람들, 때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들, 그 땅이 나사렛이었단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나다넬이 예수님께 했던 이야기죠. 그리고 그는 목수가 아니냐고 여기도 말씀하죠. 고향 사람들이 30년 동안이나 그 손을 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살았던, 이 집 저 집 부르면 쫓아다녀야 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가구 고쳐주고 했던 그 사람 아니냐, 그 손이 아니냐, 그 입이 아니냐라고,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라고. 편견입니다. 그래서 깔보죠. 편견입니다. 그거 자기가 우상이 되죠.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는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깨트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아집에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 편견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하는 그들의 편견은 그들 스스로의 터치 되었고 함정이 되었고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 얼마나 좋게 자랑하고 우리 고향 출신이라고 얼마나 그를 더욱더 존중히 여겨야 함에도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그를 배척합니다. 어찌 미뇨? 가짜 아니냐라고, 어찌 미뇨? 속지 말라라고, 어찌 미뇨? 저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내가 안다라고, 목수라고, 목수가 알면 뭘 하겠느냐고,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라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 가면은, 또는 여러분들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니냐고, 아 중앙교회 다녀요. 그러면은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막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참아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있습니다. 아, 정말 프린스턴 같은 학위를 갖고 있었다면, 더군다나 박사 학위라도 갖고 있다면 자랑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근데 그런 편견 속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너무 재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죠. 우리 목사님들 다 앉아 계시지만은 한때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하버드 출신도 있었고 웨스트포인트 출신도 있었습니다. 어디 가면 자랑도 했죠. 우리 목사님들 그런 분도 있다고. 지금은 학벌이 없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그런데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는 이 무지함과 편견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편리함 속에서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그 익숙함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모른 채로. 가장 가까이에 소중한 것이 있고 가장 가까이에 귀한 것이 있는 줄도 모른 채로 다른 곳에서만 찾고 멀리 있는 곳에서만 귀한 것인 줄 알고 그 소중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리석음, 미련함, 그리고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우습게 여길 때가 있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가까이에 소중한 것들, 내 가까이 있는 귀중한 것들을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래서 그들이 보호해 줘야 되고 오히려 그들이 지켜 줘야 되고, 가장 귀한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우리 동네 나사렛에서 보내주시고, 나사렛에서 우리와 함께 30년이나 함께 살아왔던 그 예수님을 얼마나 감격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예수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불행함 중에 불행함입니다. 십자가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에 걸고 다니고 차에 걸고 다니고 십자가 뭐 차 뒤에 붙이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돈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누가 죄인을 의롭게 만들 자가 있어요? 무엇이? 누가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할 그런 사건이,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4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행동하시고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한탄하시죠. 탄식하시죠. 아쉽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야기죠. 6절 봐요. 5절 거기서는 아무 건동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멋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됐습니다. 그들은 조금 안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내가 알고 있다라는 편견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아니 익숙한 자기의 환경 안에서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필요 없다고. 왜요? 우리는 소용없다고. 우리 예수 같은 존재 얼마든지 우리 동네 많다고. 그만한 대단한 뭐 스펙을 가진 사람들 얼마든지 세상에 구석구석에 널려 있다고. 필요 없다고, 소용없다고. 우리끼리 살 수 있다라고. 다른 사람 데리고 오면 된다라고. 누구를 데려와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소용없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끼리 살 수 있고 우리 힘으로도 살 수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떠나가라고. 인간의 불행함과 인간의 비극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까? 얼마나 큰 일을 당해야, 얼마나 막다른 죽음의 골목 앞에 부딪혀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만을 붙들려고 그때 가서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상히 여겼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서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찾아가셨죠. 불쌍한 그들을 향하여, 상처투성인 그들을 향하여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셨죠. 약한 자를 붙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손길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고 싶었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의 오래 참음과 기다리심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앞에 십자가는 늘 나타나 있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리고 출신, 예루살렘 출신들 보다가 갈릴리 사람들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은 언제나 갈릴리 사람들로 시작하고 그 갈릴리 사람들, 어부 무식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때로는 나사렛 동네같이 불쌍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로 통하여, 갈릴리 사람들로 통하여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들로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여가는 일꾼들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것, 그 갈릴리 사람이든 나사렛 사람이든 그들은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속에 달려져 있는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난 주간도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영광이 온 교회 가득히 많은 축복의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